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24절까지의 내용에서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이 유일한 목표인 이 세상의 떡에 관심을 둔 자들의 실상에 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까지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세상의 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사는 자들은 인과율, cause and effect에 얽매여 산다는 것을 예수님의 겉모습과 배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표본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이 세상의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굳게 믿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율법과 절기의 그 진의를 아는 이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율법과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걸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인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전자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열심인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믿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7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렇게 율법의 외양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당국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신데 당국자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문 30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아는데 당국자들이 저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렇죠? 26절에 보면 역시 예수님의 배경과 겉모습만으로 그분을 판단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낫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다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본 왜곡된 것들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아니야, 너희는 나를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죠. 그렇죠? 가난하고 약하고 못생기고 작고 못 배우고 초라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안겨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매력이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세상의 영광과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나를 도와줄 예수를, 그런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뭐가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 7장이 바로 거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이 가치로 정해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얻어내고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없는 건 정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얼굴이 작고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사람들이 미인, 미남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중세 때 미인들 그림이나 사진 보셨어요? 전부 퉁퉁하죠, 그죠? 키도 작고. 조선시대 때 미인도 같은 거 보세요. 눈은 그냥 완전히 무슨 새우젓 같은 눈에다가 퉁퉁하고 뭐 키도 조그맣고 그게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금, 은이 굉장히 비싸지만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소금이 더 비쌌었어요. 자, 가치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가치라는 것은 수시로 변해요. 앞으로 미남, 미녀가 어떻게 또 기준이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될지 또 몰라요.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 백정이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정육점 사장은 돈 잘 버는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수시로 변하는 일관성 없는 것들은 여러분이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기를 당신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 보내신 분이 참이시다 그러죠. 그죠? 유대인들은 참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참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근데 그 참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자존심을 긁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그야말로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딱 잘라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은 그분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얄미웠겠죠. 그죠? 안다라고 하는데 니네는 몰라. 근데 나는 알아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왔다는 자가 자기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나는 세상에 떡주러 온 거 아니야. 하늘에 떡주러 왔어. 이렇게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서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최후의 자존심마저 깔아 뭉개버렸으니까 무시를 당했으니 그들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죽이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여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절대 보낼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는 반드시 세상의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나의 자랑과 나의 증명과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던 나라는 이 존재가 깡그리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렇다면 성도는요, 자기의 자존심이 깔아 뭉개지고 내가 자꾸 부인이 되고 내가 오히려 무시되고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날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 신앙의 목표 지점인 그 거룩의 완성의 자리로 나를 부인시키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자리로 나를 지금 열심히 끌고 가시는 것이구나라고 오히려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무시를 당하면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 나는 티끌이구나 라고 나는 무에서 창조된 자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된 자가 자기는 윤 줄 알았다가 다시 무로 재창조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nothing이구나, 하벨이구나를 깨닫고 가게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와서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 60만 명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자꾸 높아지고 드러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해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은 다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여 우리의 유익을 채우는 게 기독교라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론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철떡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몰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와서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지금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너는 하나님을 몰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목 졸릴 거예요? 모르긴 왜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엉뚱하게 믿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요.
우리가 메시아는 세상의 힘을 공급해주고 소원이나 들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은 너희들이 뭔가 남들보다 잘나서 열심을 부려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아라 라는 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한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네? 계속해서 32절을 보시면 그렇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드디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예수님 살해 작전이 실행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하속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넌지시 이제 암시를 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으로 이제 갈 거야. 나는 바로 그 일을 하러 온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해주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36절까지의 그 내용도 결국 자기 영광과 자기 자존심을 위한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은 신앙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7장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7절을 보시면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이 37절 이하도 역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영생을 설명하는 에피소드인 거예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외치셨는데 뭐라고 외치셨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8일째 되는 날에. 제가 7장을 시작할 때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초막절에는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 그랬죠. 7일 동안에 열심히 거기다가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다가 물을 열심히 갖다 부어요.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그릇을 들고 성전의 남쪽 문으로 나가요. 남쪽 문으로 나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을 한 바퀴 돌고 번제단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번제단을 7바퀴 돌고 물을 뿌려요. 여리고성 함락 작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물을 뿌린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열왕기상 8장 10절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그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어느 시점에 성전을 떠나버려죠. 그죠? 에스겔서에서 보셨죠. 에스겔서 10장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스라엘이 불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래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에스겔서 44장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다시 돌아왔죠? 그 모습을 에스겔서 47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린다고요. 사실 이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생수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넘쳐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거고 영광이 가득한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학개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학개가 재건한 성전에는 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요. 볼까요? 학개 2장 3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로 귀환 이후 때부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화려하고 찬란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들이 물을 떠다가 계속 부은 거예요. 초막절에 율법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냥 자기들이 여호와의 영광에 어서 돌아와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의미에서 물을 갖다 부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부었는데 예수님이 8일째 나타나서, 8일째는 물을 안 붓거든요. 8일째 나타나서 내가 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 번제단에다 물 갖다 붓는 거는 이 세상의 힘, 화려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바라면서 너희들의 힘으로 자꾸 물을 갖다 붓고 있는데 내가 물이고 물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그런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같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인 거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에 내가 물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죠. 그렇죠? 7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안식의 숫자이기도 해요. 완전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8은 뭐예요? 8. 안식의 수, 창조의 수, 바로 넘어 그 다음날 재창조의 숫자예요. 8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예창조의 것들을 허무시고 재창조를 위해, 새창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항상 안식 후 첫날인 8일에 부활하시고 8일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8일째에 승천하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8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8일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거니까, 찬양하는 거니까. 주님은 바로 그 8일째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7일 동안 열심히 율법과 절기에 물을 붓고 안심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하려는 시도는 다 헛된 거야. 내가 물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부터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그 물은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물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화려한 세상 권세의 회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영생이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짧은 어구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7장을 통해 공부한 내용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쏟아부은 물은 곧 말라버려요. 우리가 쏟아부은 물은 곧 말라요. 그러나 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손톱만큼의 도움도 될 수 없어요. 그럼요. 여러분, 헌금이나 구제나 선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쏟아붓는 재단의 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안심하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자기가 물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나를 버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삶이 바로 헌금이고 구제이고 봉사고 그런 거예요. 그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걸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회복돼요.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에게 그런 열매들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 지점 또한 화려한 이 세상의 다윗 왕국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힘을 쌓는 것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행복하고 만족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물붓기는 전부 허당이에요.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우리는 참 만족과 참 행복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도로 선택된 자들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히 나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한다고요. 왜? 그건 우리 힘으로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걸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예수님은 의의 줄이고 목마른 복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보면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죠. 분명 초청된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아무나 와라죠. 그러나 누구든지 와서 다 마셔요? 목 안 마른 사람은 안 마시죠. 목마른 사람만 마셔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력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이, 굶주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예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온전한 해가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을 온전히 다 해가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그렇죠? 그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이미 그분이 다 뺏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 지점을 향해 계속해서 나는 이 완성된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할 자야. Already 난 예시니까. 그러니까 그 완성된 자리를 향한 목마름으로 계속해서 손발을 움직여 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된 해가를 가져다 줄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38절 보세요. 본문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물이 뭐예요? 성령. 그죠? 물이 성령이에요. 38절에 그 배는 헬라어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가슴, 자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서라는 이 어구는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예수의 배에서라고도 번역을 해도 무방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누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맞아요?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맞죠? 근데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왜 요한이 이런 애매한 문법의 문장을 택했을까요? 요한이 문법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은 일부러 이 표현을 택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에 푹 잠겨서 그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생수의 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고로한 표현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로마서 8장 9절, 그죠? 그 성령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넘쳐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성전들인 교회에게 전해졌어요.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고 문득문득 하나님의 됨됨이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배에서,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보게 되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작은 예수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다 부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배에서 나온 그 성령이 우리의 배에서도 나와요. 성령이 나온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됨됨이, 그런 하늘나라의 삶이 내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삶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내가 당해주고 고난받고 욕먹고 순환받으면서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는 거,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 고난을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의 삶이 나의 삶과 이제 겹쳐져서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됐어요. 그 내 더러운 죄인의 삶은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 속에서는 예수의 배에서 흘러나온 그 성령의 삶, 하늘나라의 삶이 내 삶 속에서는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꼭 붙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물, 성령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성령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물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또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그럼 성령은 왜 오신 거예요? 물은 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우리가 그 은혜에 감옥하여 거룩한 자로 지어져가는 것을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성도에게서 흘러나오도록 도우러 오신 분이 성령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야라는 것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데에 전혀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생수이시며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문득 나오게 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흘러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하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거를 여러분 오순절파나 무슨 뭐 순복음 쪽에서 어설프게 배우셔가지고 세컨드 블레싱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다 같이 받는 거고 그중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세컨드 블레싱으로 성령 세례가 주어져서 방언이 터지고 심리의 은사가 오고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문득문득 나오게 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그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 하나님은 마치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신비한 체험이나 하게 해주는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복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 기적이나 신비가 자기의 삶에도 일어나서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소원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단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왕왕 있죠.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부립니까? 그분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백일 작정기도, 그건 불교에서 나온 건데 뭐 금식기도, 산기도, 들기도 그냥 뭐.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한 열심을 부려요. 그러나 그렇게 신비한 체험이나 기복을 목적으로 하여 부리는 열심은 7일간 인위적으로 제단에 물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기를 기대했던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거 꽝이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8일째 오셔갖고 내가 물이라니까 니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너희들 하는 행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어라고 고생만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모르면 그래요. 차라리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지옥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냥 추울 때까지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열심히 부리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40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렇게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치부가 완전하게 드러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하속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냐라고 물어요.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비아냥거리죠.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처럼 많이 배우고 높으신 양반들은 절대 초라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지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여 걸고 넘어져요.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베들레헴 사람 이렇게 부르면 오해도 없고 참 좋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부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마태복음 2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리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라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베들레헴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우리도 이해가 하기 쉽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오해를 당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깊은 구속사적 예언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는 이사야서 9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볼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냈죠. 헤롯의 질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쫓아버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에서 나오셔서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로 향하셨고 그 일로 그분은 이방 갈릴리의 빛이 되신 거예요. 보세요. 갈릴리가 지금 이방의 갈릴리라고 묘사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기들이 적자라고,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자기들만이 율법을 받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모든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과정과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잘 설명을 했나요, 제가? 뇌세포가 많이 죽었는지 이렇게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오늘은. 아까 우리 케빈 형제가 너무 머리를 확 뽑아서 치료하느라고 너무 세게 뽑아서 그랬는지 생각이 잘안 나지. 40절 이하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뭘로 묶으려고 그래요? 뭘로 죽이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만이 율법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그 율법으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죽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이방 갈릴리의 교회들을 이렇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들은 그들의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물 갖다 붓고 절기 지키고 율법 행하고 했던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야 나한테 와서 마셔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7장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요한복음 7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인과율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이 7장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한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그 7장은 다시 8장 12절로 이어져요. 거기서는 이제 내가 빛이다 그러죠. 그렇죠? 초막절에는 물도 갖다 부었을 뿐만 아니라 촛대도 100피트나 되는 촛대를 큰 걸 세우고 예루살렘 전체를 비췄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괄호로 쳐 있죠, 이렇게. 그건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 부분은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저는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내용은 7장의 내용 전체를 아주 쉬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면 7장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2절부터의 내용도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재미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